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제법 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요일 날 부흥회를 하니까 바쁘셔서 많이 못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수요일 3일 밤 예배에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오시면 어떡하나. 근데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문한배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제가 멘토로 모시고 계시고 늘 목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에 담고 그분의 목회를 떠올리면서 제가 늘 본받고 싶었던 분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으신 분이고 저희 교단에서 목회자들만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 성자 같은 목사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비 오는 날 3일 밤에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니까 이날 주님이 안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당신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게 담임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개척을 하고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공감이 됐습니다. 부교역자 생활할 땐 몰랐는데 정말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성도님들이 날씨 하나만 굳어도 신앙생활에 많은 저항을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서 소위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많이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공감이 되면서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신앙의 싸움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조금도 물러섬 없이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빗속을 뚫고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새벽의 첫 시간을 드리는 만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삶에 어떠한 저항이 있어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신앙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애쓰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어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도 모르고 또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면서 그 방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때는 우리의 언어를 회복하셔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이 고백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적을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세계를 아우르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거라는 이 놀라운 증거를 제자들이 받았을 때 그들도 가슴이 무척 뛰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앞으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예배가 그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것이 그렇듯이 호사다마라고 사도행전에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큰 저항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 일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과 그 놀라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고 세상에서는 이 일을 저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은 세상에서 볼 때는 조롱의 거리가 된다라는 걸 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조롱하겠는가? 조롱이라는 말이 비웃으면서 놀린다 이런 말 아닙니까? 저도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은혜 체험하면 이런 고백들을 간증으로 많이 하세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아, 정말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이 나뭇가지 하나도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고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크게 넘치는지 이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더라. 이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당시 집사님이셨던 매형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니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기쁨이 넘칩니다. 막 감사가 넘치는데 찬양이 끊이지를 않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매형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아니,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서운했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아, 처음 은혜 받으면 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별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이게 식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언젠가 느꼈습니다. 그럼 첫사랑의 은혜가 식어질 때 우리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이게 식어지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무엇이든지 다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 성령님의 그 임재가 어느 순간 외부의 말과 저항에 의해서 이게 사라지기 시작한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저항을 이겨내는 길은 성령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받고 사는 게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믿는 분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내용 그 체험이 뭐냐면 이제 유학을 와서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마지막 학기 등록을 하고 마지막 학기를 마쳐야 되는데 제가 그때 무슨 은혜를 받았던지 선교를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비행기 티켓을 마련을 하고 선교 후원금을 마련해서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 부리아트 공화국이라는 곳에를 갔습니다. LA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반을 가니까 모스크바에서 내리게 합니다. 모스크바에서 10시간을 기다리고 다시 국내 항공을 갈아타고 6시간을 가니까 이르쿠츠크라는 데를 내려줍니다. 그 이르쿠츠크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9시간을 가니까 제가 목적했던 울란우데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울란우데에 도착하니까 선교사님이 저를 맞이해 주시고 내일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한 번도 선교사가 들어가 보지 않았던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이 남은 옥합 같은 이 학자금을 드린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버스표를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를 달려왔는데 8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더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엉덩이가 아프고 발에 물집이 다 생겼는데도 그 설레이는 가슴을 지금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지금도 가슴이 떨려옵니다.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딱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러시어가 지드라스 부이제 모지나 뚜알렛 크리스타이니 이사 크리스타이니 이 몇 마디 안 되는 아주 쪽복음을 들고 갔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은퇴한 한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구름칸이라는 시골에서 남편분과 함께 소를 기르는 목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년을 마치시고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저희를 반가이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동네에 내 70평생에 외국인이 우리 집에 이 동네에 온 게 처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정말 어눌한 러시안 말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영어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분에게 정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신 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에게 딱 한 권을 준비해 갔던 신약 성경책을 그 할머니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성경책을 꼭 한번 읽어보겠노라고 다짐을 받고 저희는 다시 8시간 버스를 타고 우리의 선교의 기점인 울란우데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선교의 사역을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저한테 다 전화를 해서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왜 한국으로 돌아오냐고 박사학위 없이 한국에 와서 네가 목회할 자리가 있나 보라고 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주변에 있었던 같은 공부했던 목사님들도 저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건 옳지 못한 결정이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항이 있고 삶에 살아가는 동안 아 이것이 내 삶에 꼭 필요하고 써먹을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의 떡을 받아 먹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의 병사들에게 종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칼을 꺼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구의 귀를 잘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자면 여전히 자기가 살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유용하게 썼던 칼을 예수님이 마지막 잡혀가시는 밤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정적인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신앙의 행동이 바로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랬던 베드로가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그리고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어 한마디 거들었던 술 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 조소어린 말에 베드로는 더 이상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품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걸 오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점잖고 절제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 상황을 말씀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절대 무례하신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무례한 어촌의 어부가 아닙니다. 칼을 들고 예수님 앞에서 서슴없이 자신의 용기를 과시했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중 앞에 서서 베드로는 자기의 말에 주목하라고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3시입니다.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을 먹고 취해 있는 저희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참 여기 한 구절에도 참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사람이 온유하게 변하는구나. 이해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구나. 겸손히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하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이 성림 강림 사건을 이미 말씀하셨고 여러분 우리의 이 받은 성령의 표적은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라는 많은 목사님들의 조언을 어디서 배우셨을까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바로 베드로의 첫 설교는 성령 충만한 설교였고 그 말씀의 증거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완성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우리의 은사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이전에 바로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해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역사로 이 말씀을 함축해 가십니다. 그건 바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시고 모든 말씀의 방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초대 앞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이 받은 은혜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낼 때에 세상의 조롱과 저항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구습의 모습으로 이 일들에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무례하지 않게 더욱더 온유함으로 말씀으로 세상과 대적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은혜의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살피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드리는 삶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